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를 확인한 그 자각 증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애통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인격적이든 신앙적이든 그런 기준과 비교하여 그 거리와 간격을 통감하는 자각증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령이 가난하다든가 애통한다는 것이 왜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을 쓴 이 저자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동족들이 무엇을 틀렸는가를 이제 통감하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족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셈이고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 초점이 여기 아주 굵은 중심 사상으로 흐르고 있는 걸 보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요 조건과 자격으로 충분한데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자기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해방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저들의 상태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심령상의 자각 증상이 제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것은 심령의 겸비함과 애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자신감과 넉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요 영적인 문제, 생명과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자각증세로 오지 자신감으로는 갈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고도 또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보는데 좀 비교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우리 5장, 6장, 7장에 걸친 내용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 한 장에 다 다뤄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간략하게 다뤘죠. 왜냐하면 누가는 이 기록을 예수님 전체의 생애를 이렇게 뭐랄까 균형 있게 기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마태는 유대인들의 그 편견, 선입관 이런 것을 고치는 데 목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 더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주린 자.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기준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겸비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겸비한 자, 마음에 그 겸손함과 이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일종의 열등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줄인 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와 비교하고 있죠?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화 있을 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이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부요하고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자된 그 확인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신자된 확인이 그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나오지 자만감으로 절대 안 나온다는 거죠. 계시록 3장에 가시면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좋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더라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만하면 신자로서 합격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의 지적은 너희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있도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신앙적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이만 하면 됐다. 그런데 성경의 지적은 아니다 그거죠. 마태복음의 지금 저자의 마태의 지적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말하자면 율법이나 할례나 뭐 선민이라는 무슨 민족적인 특권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 대하여 공격하는 거죠. 그것이 복받은 자의 표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보친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록에 보면 다윗은 나라는 존재의 구성 성분이 죄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럽니다. 죄라는 성분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용서하소서, 도와주소서,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요. 고쳐주소서도 아니에요. 안에 있는 기계를 고쳐주소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나에겐 없습니다. 만들어주소서요. 여러분 그 51편, 51 밑에 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이었는데 왕가가 다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 왕가는 당대 그 초대 왕을 하고 망하고 2대 왕부터 이제 그 유다 왕가가 있게 되고 그 시조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여덟 형제 중에 여덟 번째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늘 전투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이때도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이 못 나갔습니다. 형들은 다 나가고 혼자 집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무사한지 가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옵니다. 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 대표자 하나를 내보내라. 그 대표끼리 싸워서 진 나라가 진 쪽이 이긴 쪽의 나라에 항복하기로 하자. 이런 내기를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대꾸를 못합니다. 그 나와서 있는 생김새나 벌써 그 전투력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비교가 안 되게 높아 보여서 아무도 감히 나설 생각을 못합니다. 이 골리앗이 그런 식으로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도 조롱을 합니다. 자기네가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형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하기 위해서 왔던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신앙적인 분노를 일으켜서 사울 왕 앞에 자원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맨몸으로 물맷돌 5개 들고 나와서 물맷돌 첫 방에 그 이마를 돌로 아주 박아서 승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울왕의 시기를 받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다니는 중에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과 그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에 대하여 대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내가 대적 행위를 할 수 없대서 늘 그냥 도망만 다녀서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피난을 가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 모든 그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그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나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도망다니는 일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그 사울 왕가에 대하여 보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가 이 죄를 질 때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비유를 듭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하나는 무지무지한 부자라서 가축이 많고 부리는 종도 많고 그 뭐 전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새끼 양 하나 데리고 사는데 가족같이 아끼고 그거 하나밖에 없고 서로 의지하여 사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부자가 자기 가축 중에서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이웃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뺏어서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터뜨리죠.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냐? 능지 처참을 해라. 나단이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너무 놀래서 이 기도문을 쓴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라는 성분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래서 울고 울고 울어서 내 침대가 눈물 때문에 떴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가 왜 그렇게 놀랬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홀몸으로 물맷돌 다섯 개 들고 뛰어나가는 신앙의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 하나님이 세운 종 앞에 대적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피난갔던 사람이 이 죄를 짓는 동안 죄 짓는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면 이 그거와 대적되는 죄를 행할 때 이게 거스리는 느낌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 말이죠. 그게 너무 그에게는 본성이고 원하는 일이고 갈등 없는 일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언제나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한테 숨쉬는 것이요 밥 먹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본능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사란 뭡니까? 원래 구약에 허락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기 확인.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서 우리 아닌 제3의 제물을 대신 바치게 한 것. 그게 제사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어떤 조건과 자격을 이루었다라는데 제사를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뭐가 아니고 그냥 제사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한테 조건과 자격을 만들려고 하시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애통과 눈물과 애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만나주시지 않는 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복주셔야 할 조건을 제시할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7장 15절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대목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냐면 말하자면 아직도 모두가 합의한 어떤 결론이 없느냐 하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데 대하여 아직 합당한 결론을 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어려우냐 하면 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부르짖음이 불신자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신자는 갈등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2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한 마음으로 죄에 탈려 있습니다. 죄가 그의 주인이고 그의 본성이 또 죄를 좋아합니다. 양심과 윤리의 거리낌을 받는 적은 있어도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경지에 이르는 갈등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법이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요새는 이제 뭐 전도 전략도 다양해져서 이제 싫은 소리로 안 하고 좋게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이제 노련해진 거예요. 교활해지고.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방법은 그렇게 안 가고 훨씬 뭐랄까요?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나 예수님의 경우도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져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언제 죄졌어? 내가 죄짓는 거 봤어? 다 그러죠. 근데 죄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건 죄예요. 제일 큰 죄죠. 자식이 부모 모르면 최고의 불효죠. 부모를 부모인 줄 모르고 아저씨 그러면 아니 그냥 그 빠 버려야죠. 그냥 절구통에 놓고 아니 다시 한번 불러봐. 아저씨 왜요? 왜 눈 흘기세요? 아니 죽여 이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고 사는데 그걸 몰라요. 그럼 이걸 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자는 성도들은 23절에 있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거다. 이 부분이 없어요. 불신자는 죄가 주인이에요. 신자는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죄가 그를 사로잡아오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제는 공갈, 협박,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내가 원치 않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유혹해서 내가 나를 죄에게 팔아먹어야 죄를 짓습니다. 성도들의 짓는 죄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누구를 묘사한 것이냐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게 있어 이 본문을 택합니다. 뭘 확인하고 싶으냐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죄의 법 아래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죄에게 자기를 팔아먹는 일은 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의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협박 앞에 쉽게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신앙상의 힘들이 원래 우리의 뿌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신앙상의 승리는 언제나 신자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신앙의 힘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가 져야 할 신앙상의 승리의 책임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내 책임입니다만 그 뿌리가 나한테 있지 않단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상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는 애통하는 자는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자들을 틀렸다고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의 거짓된 자만심을 벗겨내기 위해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된 확인은 심령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확인. 그때 그것은 자신감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자된 현실 속에서 당하는 신앙상의 실패들에까지 이걸 적용해보면 연결을 시켜보면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맛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힘의 근원이 십자가에 있었지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야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이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튼튼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신앙상의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면 나는 아닌 게 미어 일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시작은 내가 근거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확인하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은 내가 재물을 갖고 뛰어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할 어떤 조건을 갖고 뛰어나가서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있을 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고 눈을 뜨게 해서 비로소 안 거예요, 현실을.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였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필요한 신령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걸 동원해야 됩니다. 영어 잘하려면 영어 책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영어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어 책을 갖고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보고 쓰는 자가 실력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을 때 그에게 묻고 도우심을 구하고 늘 그로부터 힘을 얻은 대로 내가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뭐에서 무너진다고?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내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나 홀로 서 있을 때 실패합니다. 그럼 뭘 발견한다고? 내가 허당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나에게 신령한 문제, 능력과 자격과 조건과 뿌리가 없다는 걸 늘 발견해요. 앞타면 틀린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좌절과 체념으로 가지 말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된 신자된 시작부터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라나서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걸 확인하라. 심령의 가난과 애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무너지거든 넘어지거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혼자 서 있어서 넘어졌다는 걸 확인하시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힘입어 그로부터만 신령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어느 틈인가 그의 손을 놓고 혼자 표류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하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신자의 신자된 근거들이요. 뿌리요. 언제나 그 앞에 엎드려 빌면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 문제와 신자로서 이 생을 살아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구하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가 마땅히 져야 하는 신자된 믿음의 짐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겸비함은 우리의 신령한 문제의 실력 없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승리 놓치지 말고 어느 틈엔가 자기도 모르게 주의 손을 놓고 혼자 표류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 게으름과 세상과의 타협과 자기만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자리로부터 다시 신앙의 자리로 본궤도로 돌이키는 복된 결단과 깨우침과 그리고 놓치지 않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